예,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주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가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라가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에서 성도 간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을 전쟁터의 전쟁과 비유하였습니다. 이 일을 경계하였죠. 다툼과 싸우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정욕을 추구하는 땅의 지혜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강탈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만 복종할 때 정욕을 피할 수 있고 또 다툼과 싸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문제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11절과 12절에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가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비방하지 말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비방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비방하는 것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경계를 주고 있는 것이죠. 비방하다라는 이 어원적인 그 내용은요. 뭐뭐에 대항하여 말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자체를 위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바로 비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맞아요. 논리적으로 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내용들을 얘기해서 또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주로 비방을 하게 됩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누가 형제를 판단합니까? 이런 질문에 야고보 사도는 전혀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화두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정언 명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그 내용들과 같이 그러니까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정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정언 명제가 무조건적으로 또한 절대적으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며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우리가 율법을 만들었거나 입법자거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성도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형제를 판단하는 그 위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재판관과 입법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에 대해서 이것이 교만의 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언어학자인 이현영 교수는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처럼 되는 것을 영적인 근친상간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영적인 엄청난 이 죄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리, 우리의 자리를 격상하여서 하나님의 자리 위에 우리를 같이 올려두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비방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교만의 발현인 것이죠. 영적인 교만한 자들이 바로 비방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되는데 상대방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진실의 유무나 정보의 사실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서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라는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제 간에 서로 사랑을 전제로 하여서, 그러니까 형제들은 형제 간에 얘기할 때 누가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큰 형이 제일 높습니까? 아니죠. 원래는 형제 간에 어떻게 합니까?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위에 계시다라면 형제 간은 동등한 관계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성도 상호 간에 신분의 고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역할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교회에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장로님이 계실 수 있고 또 집사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성도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이 다를 뿐 어느 것이 더 높다, 어느 것이 더 낮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판단을 잘하고 비방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경계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째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율법의 최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것과 같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확정하신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만큼 율법을 지키는 완벽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 너무 사랑해서 비방하시는 건가요? 너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을 저버리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를 한 영혼을 한 소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 소자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그 소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인간의 존엄성과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심히 곤란한 그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어떤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괜찮아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비판과 비방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거예요. 주제넘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비방하는 자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과 같이 허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허탄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허탄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4장 13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들으라라고 말씀으로 이 본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오늘 문장을 보시면 전체 구조가 우리가 4장 11절에서는 형제들아라고 권면의 어투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와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할 때 들으라라고 첫 번째 이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가시면 부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라고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장 6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5장 7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이에 어떤 게 끼어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두 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들으라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아게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게라는 게 들으라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헬라어 닌이라는 그 표현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새번역에서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라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처럼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얘기했던 이 모세의 이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개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 또 다른 표현으로 이 안개를요, 예, 증기라고 하잖아요. 또 이거 호흡이라는 이 표현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생명이 정말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생이 잠깐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가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1년이라는 시간과 기회가 마치 자신의 마음대로 주어지고 결정할 수 있는 양 생각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발상이라는 것이죠. 한치 앞도 알 수 없죠. 수요일 날 전기가 꺼질 수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소화기를 맞을지 몰랐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모르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는데 시간을 원하고 기회를 논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실존을 뛰어넘는 주제넘은 발상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판매하는 상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인과 같은 관점으로 인생을 본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상인들은요. 여러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약 한 도시에 1년 정도 정착하여서 물건을 사고 판매하고 다음 도시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오늘과 내일 언제 출발할지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어느 도시로 갈지 어느 도시에 가면 뭐가 잘 팔릴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자신감 넘치고 시간과 장소와 사업을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넘치며 무엇이든지 원하면 항상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인들과 같이 너희들이 이러한 가치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랑은 다 허탄한 생각, 허세, 허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너희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느냐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불확실한 존재이며 일시적인 존재이며 대단히 무력한 존재이고 너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안개와 같은 유한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임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살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실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삶의 경험이 되면 잘하는 것이 점점 쌓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영역들에 대한 것들은 확고부동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장과 나의 말이 맞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15절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또 주제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표현일까요? 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는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믿음이 있는 표현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이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처럼 뭐 주의 뜻 이야기를 하지만 주의 뜻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삶을 살아갈 땐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무지한 존재가 필요에 따라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다가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육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캐치플레이어를 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고.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서 삶은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서 타이틀로 거창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무지와 연약에 쌓여 있으면서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허탄한 자랑은 대단히 교만한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죄, 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평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신자라고 하는데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데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존재됨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행한 거 아시겠죠?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이 앞에 있는 모든 주제들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가 허탄한 생각에 빠져서 미래의 일을 마음껏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한 다음에 필요할 때 하나님을 갖다가 쓰는 것은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큰 죄와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은 부한자이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이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부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좀 가난한 사람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무서운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부한자들에게 이 말 고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독자들의 폐부를 찌르고 내리에 깊이 뿌리박히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지금 들으라라고 집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를 이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대요.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너희가 그런데 말세가 가까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너희의 부함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짓만 하고 있지 말세의 재물만 쌓고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강력하게 이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죠.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은 고대 사회에서 부한 사람들이 축적하던 이 축적물, 부의 상징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 정도였으면요.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이 많으면 부한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부동산과 너희 동산과 채권과 주식과 골프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와 통장 잔고를 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불안 무엇인가를 정의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불안, 단지 돈이 아니다.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 인간이 가지려 하는 모든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소유의 형태를 띠는 것들로 이를 바라볼 때 기쁨을 주는 소유와 효용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질적인 것만 부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나에게 나를 지금 만족시키는 것이 다 부라고 이렇게 지칭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도 부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부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단란한 가족과 부부관계를 잘하는 것도 또 한 가지의 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또한 심지어 여러분들의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조차도 그 그림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효용과 나에게 소유의 그 개념으로 만족을 주고 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은 부유하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십니까?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소유로 인하여 우리가 효용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썩게 될 것이고 좀먹게 될 것이고 녹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 단어가요. 이미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이미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동사가 모두 완료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는 다 이미 썩었다. 좀먹었다. 녹슬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선지적 기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완료 시제, 즉 이미 일어난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선지자의 눈으로 보면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는 아직 이것이 썩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라진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부와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은 실제로 말씀에 의하면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주님 오시는 날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없어질 이 땅의 재물들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여 너희가 나눔을 베풀지 않고 너희만을 위하여 쌓아놓기만 한다라면 너희의 만족만을 위해서 부를 지금 축적하면서 만족하고 있다라면 이 부를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면 시간과 돈과 물질과 너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 쓰지 않고 사명을 위하여 쓰고 있지 않다라면 마침내 그것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들은 주님 오시는 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믿음입니까? 나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한자들은요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들을 쌓기만 하고 두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사절 말씀해 보시면 마땅히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될 청지기적인 직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부하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너무나 건강하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많이 주셨다라는 얘기는요. 성경에서는요. 아, 너 많이 받았으니까 박수 받아야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탄케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땅히 믿음 가운데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믿음은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예. 어떤 여자분이 퇴직금을 못 받았대요. 3년간 일을 한 직장에서 이 퇴직금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천만 원이 퇴직금인데요.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아, 우리 여기 분위기상 우리는 퇴직금 안 주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 여자분이 이제 법에 좀 힘을 빌려가지고 퇴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먼저 받았는데 또 700만 원을 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법이 이제 강제를 하니까 이 주인이 퇴직금을 주는데 어떻게 준 줄 아세요? 1,000원짜리로요. 다발로 해가지고요. 7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것들을요. 이것이 진짜 내, 마치 영구적으로 내 것인 양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도 착각한다는 것이죠. 물질도 착각한다는 것이죠. 시간도 착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한자들은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은 다양한 악한 방법으로 앞에서 착취했던 재화를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사치하고 연락하고 그것을 인하여 자랑하고 그것을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행을 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여행을 가셔야죠. 그렇잖아요. 여행을 가셔야 되잖아요. 리프레시를 하셔야 되잖아요. 좋은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아, 드셔야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행을 가는데 나의 모든 삶을 집중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만 모든 걸 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한자들은 도살의 날에 의로운 자를 정죄하여 살인하였으나 그러나 그 의로운 자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느 시대에나 부자는요.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을 박탈하고 힘겹게 하는 것들을요. 이 일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뭘 말씀드리냐면 가졌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나의 처신과 나의 행실을 말씀 앞에서 잘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명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부한자들은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살던 당시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이 시대의 핵심 가치가 되어서 이 시대의 영혼들을 지배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심지어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만몬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세상적인 방법이 더 앞서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요 경고합니다. 세상의 부한자들은 울고 통곡할 말세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저희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고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교만한 자들의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허탈한 생각을 멀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정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교만한 태도고 내 미래를 오늘과 내일과 1년 후를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향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한자들이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세에 당신이 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세 가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허탄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바른 판단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